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주문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그 실제적인 사실을 깨닫는다면 참 복된 시간이 되겠죠. 전적으로 성경에 의지해서 그 뜻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번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봉독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다면 이미 원수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를 맺지 말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해보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상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하여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열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기록된 대로 자기 길을 갔지만 그와 같은 정신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 말씀 중에 녹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가룟 유다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에 대한 기록을 잠깐 살펴보죠.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기록된 경우가 아주 조금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이라도 그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는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에 비싼 것을 허비한다고 나무라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주여 내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같은 말로 묻는 경우인데요. 이때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내니까 라고 말했는데 가룟 유다는 라삐여 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상태를 나타내는 말투인 것 같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을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는 인사를 할 때입니다. 마태 26장 49절에 기록되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라고 말합니다. 아, 그가 선생 예수를 팔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주여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기록은 가룟 유다가 평소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투임에는 확실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한 조각을 찍어 주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유월절 만찬 때에 그 주인이 떡을 한 조각 찍어다 주는 사람은 특별히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 그렇게 했을 때에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을지라도 그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잡히시겠지만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밤이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영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회개하도록 최후의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많은 교인들이 새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으면은요, 주의해서 읽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새 계명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하면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다시 확인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을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임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훈을 직접 들었고 또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는 그의 편지서에서 이 사랑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영생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려는 정신이 아니고 단순한 동정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말씀의 본질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그분만이 아담의 씨와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이신 자기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 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은 애청자들이 10분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금빛 새벽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 드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시기만 했다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한 것이 안 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을 처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사랑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은 그 성질이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밝혀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산상보훈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고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은 그때는 이미 원수가 아니죠. 예수의 생명으로 한 형제가 된 자리에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전히 원수를 갚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회개하면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회개의 핵심 기능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이런 생명 얻는 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죠.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애쓰는 것이니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됩니다. 애청자들께서는 이런 의미의 미련한 자들이 되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구분 없이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십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갔네요. 언젠가 중동지역에서 석유를 무기화한 일이 있었죠. 아마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때 미국 주유소들은 가스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었었죠. 지금도 가스값이 너무 올라서 그때와 방불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해를 무기화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비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비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천연계의 절대적인 필요들을 마음껏 공급하십니다. 지금 나라마다 개발하기 위하여 천연계를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유역의 삼림은 지구상의 산소 공급에 절대적인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개발 사업으로 자꾸 훼손되어서 산소 공급량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낸 숲의 어린 나무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나무를 베기 전보다 3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산소를 호흡하고 살고 있는 생물들을 위하여 급히 나무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산소를 호흡하는 생명체들을 위하여 산소가 결핍하게 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자비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신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아담 안에서 죽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족들과 친구는 다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사랑은 도덕적 사랑을 넘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 바울은 이런 사랑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구제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엄청난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있는 것을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본질은 도덕적 사랑이나 선행과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얻도록 도우는 삶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사랑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파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며 원수를 사랑하는 생활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의 참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의 결론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신학자들은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누가를 통하여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 대하여 생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이나 선인에게 햇빛과 단비를 내리시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이런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으로 풍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산상보훈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산상보훈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적 삶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양보하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도우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고 속옷을 빼앗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도까지 주며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로마 제국은요, 식민지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서 오리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군중들은 긴장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거절하라고 하면 그것은 당시 유다를 지배하는 로마의 반기를 들라고 하는 충동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은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리까지 가라고 하셨으니 놀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은 세상보다 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세상보다 큰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랑과 봉사는 능력이 있어야 실제로 베풀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싶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으면 실제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동정하고 말로 위로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업고 필요한 곳에 옮긴다든지 물질을 주어서 공경을 면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실력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시작할 때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은 근본적으로 영생의 생명을 받는 것이라고 산상보훈을 말하는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됩니다. 구약 아합왕 시대에 오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 엘리야는 사르밧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자기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아들과 함께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굶고 엘리야를 대접하는 도리 외에는 엘리야를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정이 이런 정도라면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식량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그 과부는 넉넉히 엘리야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맞는 것이 바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에 매여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없이 도덕적으로만 베푸는 사랑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저와 같이 예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아무쪼록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랑을 실천해서 한 사람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